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가속화하기 위한 서방의 신속한 무기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지를 이끌고 있는 미국에 감사한다면서도 자신은 유럽 지도자들뿐 아니라 미국에 반격을 더 일찍 시작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한 모든 무기와 군수품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무기가 없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은 반격을 훨씬 더 일찍 시작하려 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더 많은 지뢰를 매설하고 방어선을 구축할 가능성과 시간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국들의 미국산 장거리 전술미사일 체계와 같은 첨단 무기를 즉각 제공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런 무기들이 우리에게 반격을 개시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산 F-16 전투기 지원 문제도 거듭 언급하면서 이는 러시아에 대한 공중 우위 확보가 아닌 균형의 문제이며 지상 병력에 대한 F-16의 엄호 없이는 전장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어제 또다시 핵무기 사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거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어떤 전쟁, 심지어 세계대전이라도 매우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지난 1월 핵보유국들은 그들의 운명이 달린 전쟁에서 결코 패한 적이 없다며 재래전에서 핵보유국의 패배는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속국들로 표현하면서 주로 미국과 그 속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와 군수품 지원을 중단한다면 특별군사작전은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만일 그들이 지금 바로 무기 제공을 중단한다면 특별군사작전은 며칠 안에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튀르키예가 오늘 양국 외교장관과 정보기관 수장,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문제를 논의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주재로 나토 본부에서 이날 열리는 회의에는 최근 나토 회원국 가입을 확정한 핀란드 관리들도 참석합니다. 튀르키예 외교부는 회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관련해 취한 조치들에 초점을 맞춰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어제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스웨덴이 반테러 입법 등으로 나토 가입을 위한 올바른 조치를 취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쿠르드 반군 동조자들의 계속된 시위가 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쿠르드 반군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동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가진 울프 크리스텔손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스웨덴의 조속한 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튀르키예의 지지를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베이징에 도착해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문 중 중국 정부 관리들과 중국 내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미 재무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옐런 장관이 세계 경제의 안정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FP통신은 미국의 대중국 부채와 중국의 부채가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 방안도 옐런 장관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은 앞서 지난달 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에 뒤이은 것으로 미국 등 서방국들은 반도체 등 핵심 첨단 산업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의 위험 방지, 디리스킹을 집중 논의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6일 목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군당국이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의 정찰 위성을 분석한 결과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중 외교당국 대화가 재개된 것은 최근 위험관리에 들어간 미중 간의 기류와 무관치 않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반간첩법 개정안은 중국 내 탈북민 구출 활동을 아예 봉쇄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탈북지원단체들과 브로커들이 지적했습니다. 금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맞겠습니다. 하지만 평안도와 함경남도는 낮부터 밤사이 가끔 구름 많고 비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 되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북한 지역 대체로 맞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뉴스투데이 1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당국이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의 정찰 위성을 분석한 뒤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가 북한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앞으로 위성 재발사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5일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위성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 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품 혹은 장비를 인양해 그런 결론을 도출했는지에 대해선 일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양된 물체가 위성체 주요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최상단에 탑재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2단부와 함께 한국의 군산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한국군은 2단부 동체는 인양해 공개했지만 이후 수거된 위성체에 대해선 노출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광학장비 부품을 보면 북한이 자체 제작했는지 외국에서 수입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해상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군의 단정적인 결론으로 미루어 위성체에 장착된 카메라 등 광학장비 부품을 인양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잔해를 건지고 보니까 광학카메라 등이 이거는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고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군사적 효용성이란 말은 촬영을 했을 때 장갑차인지 전차인지 구분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상업위성들보다도 더 못한 수준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군 당국이 광학 카메라의 재원과 구성 요소, 특성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장 센터장은 군 당국이 분석한 결과 해상도가 북한이 작년 12월 미사일을 쏜 뒤 공개한 서울과 인천 지역 사진이 보여준 20m급 정도로 추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위성 시험품을 탑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를 통해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위성체가 대기권을 통과하는 내구성과 충격 차단 장치를 갖춘 페어링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당 수준 온전하게 인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정찰 또는 첩보 위성으로 쓰려면 1m 해상도, 즉 가로와 세로 각 1m의 물체를 한 점으로 표시하는 수준보다 더 정밀한 서브미터급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임무에 따라 해상도가 낮은 위성이라도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미 항공모함 전단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수준의 위성이라면 북한에겐 군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의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 세력에 조기 식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서브미터가 아니라 미터급만 돼도 충분히 군사적 효용성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번에 수거한 천리마 1형과 만리경 1호 분석에는 한국 국방부와 합참,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그리고 미국 측에선 국방부사나 국방정보국 등 다양한 기관의 요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추후에도 인양한 장비나 부품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6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남북한은 정전 상태에 있다며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할 경우 우리가 가진 능력과 기술이 알려져 적에게 이로운 정보가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의 이런 태도는 지난 2012년 은하 3호와 2016년 광명성호 로켓 잔해물을 수거했을 때와는 대조적입니다. 군은 당시 인양된 잔해물을 대부분 공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보안을 더 중시하는 양상입니다. 이번에 수거된 2단 엔진의 경우 북한이 2017년 개발한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한 신형 모델로 추정되고 더욱이 위성체가 확보됐다면 미한으로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재발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분석 결과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오류를 시정하거나 장비나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군 당국의 이번 발표가 북한의 재발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으로선 이미 기술이 노출된 상황에서 재발사를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신중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시 재발사를 하고 싶겠지만 문제는 본인들의 기술이 다 들통이 났고 그리고 이번에 또 실패해서 또다시 잔해가 수거가 되는 악몽이 북한으로서는 악몽이죠. 이게 재현된다고 그러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지금 시간이 어차피 몇 달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 발사보다는 안정적 발사, 그 다음에 개선에 주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재발사가 너무 지연될 경우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수립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으로 선전하려던 북한 당국의 계산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어떤 평가나 이런 거에 바탕해서 그거를 높이 위해서 할 경우는 훨씬 더 지연돼 버리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되는 거죠.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한 그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23년 정도에 상당한 진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거나 올해 내에는 발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신종호 사무국장은 재발사를 공언한 북한으로선 미한이 정찰위성 실체를 확인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압박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추가 무기 지원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추가 무기 거래 동향에 대해 미국 정부가 새롭게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5일 VOA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군사 장비를 인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올렉시 흐로모프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작전부 차장이 이날 국영 우크린 포럼 통신에 북한, 이란, 벨라루스를 러시아에 대한 최대 지원국으로 지목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한 무기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2022년 11월 크렘린의 지원을 받는 바그너 그룹에 무기 전달을 완료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달한 무기에는 보병 로켓과 미사일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지난 3월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로 군수품 획득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의 책임을 묻는 데 대한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 제재를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고위 관리들 간 잠재적 무기 거래에 대한 논의를 중재한 슬로바키아 국적의 아쇼트 무크르티 체프를 3월 30일에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무크르티 체프가 2020년 말부터 2023년 초 사이 20여 종의 북한 무기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 항공기와 원자재, 상품 등을 대가로 받는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관리와 접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올렉시 흐로모프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작전부 차장은 이날 국영 우크린 포럼 통신에 이란, 벨라루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선두주자이며 일부 구소련 국가들이 현대 무기와 군사장비 제조를 위한 첨단 부품을 러시아 영토로 들여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중 외교당국 대화가 재개된 것은 위험관리에 들어간 최근 미중 간의 기류와 무관치 않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한국도 중국과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분석인데 양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만큼 관계 진전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5일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외교당국 대화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몇 달간 경색된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잇따른 중국 방문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랩슨 전 대사대리는 VOA에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최영삼 차관보가 4일 베이징에서 순 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을 만나 한중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외교당국이 고위급 대화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한중 양자관계, 북핵 문제, 공급망과 교육 등 양국 현안을 광범위하게 다뤘습니다. 또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을 둔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과 중국 모두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으며 협력하기를 원한다며 양측이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positive that the two sides are continuing to talk to each other at a high level.
리스 전 실장은 한국과 중국이 중요한 경제 교역 상대이며 많은 인적 문화적 교류가 이어지는 만큼 양측이 대화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당국 대화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소통을 재개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에서 19일 미 국무장관으로선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칭강 외교부장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 국가주석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찾아 미중 고위급 소통을 이어갑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지금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설명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위험 억제, 즉 디리스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20년 이상 아시아 문제 등을 다뤘던 토머스 싱틴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미중 기류에 대해 미국이 갑자기 중국과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때라고 결정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제 우리도 중국에 유화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 wouldn't take away from that that the US has suddenly decided it's time to be very soft on Beijing, you know, drop all these issues.
싱틴 연구원은 오히려 중국과 매우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최소한 좋은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이런 입장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싱킨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현 대중기조와 관련해 경쟁할 분야를 제외하고 협력한 분야를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처럼 중국이 이런 접근에 동의해야 하지만 기꺼이 그렇게 할지 회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킨 연구원은 이어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의 어려운 일이라면서 우리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고 경제나 전략적 입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디리스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과 중앙정보국 출신인 데릭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에서 벗어나고 디리스킹, 위험 억제에 진전을 이룬다면 한중 관계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if the US and China actually do go forward with this de-risking, you know, adding guardrails, no decoupling, just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 한국과 권위주의 정권 중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만큼 양국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중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중국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보다는 항상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하게 지내는 것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여기고 이에 대해 분노하며 보복하려 하면서 한국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로스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한국 측의 정책에 대해선 경제적 보복을 가하면서도 한편으론 최근 외교당국 대화를 재개한 것과 같은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타이완 해협의 긴장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타이완 문제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이번 외교당국 회동을 통해 이와 관련해 한국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은 수교일에 변함없이 견지되어 왔다고 확인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양측이 조금만 더 외교적 기교를 발휘한다면 핵심적인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그러면서 오랫동안 연기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올해 말 개최 여부가 외교적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중국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반간첩법 개정안은 중국 내 탈북민 구출 활동을 아예 봉쇄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탈북 지원 단체들과 브로커들이 지적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 활동과 북중 국경 상황 파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2001년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다가 당국에 체포돼 8개월간 옥고를 치렀던 한국 두리아나 선교의 천기훈 목사는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을 보면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탈북민 지원 등 기독교인들의 중국 내 선교 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중국 정부가 반간첩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활동을 고강도로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위축 정도가 아니고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간첩 혐의가 됐다면 우리 한국 정부나 이쪽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코에 그러면 코, 코걸이, 귀에 그러면 귀걸인데 이 간첩죄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너무 많으니까.
천 목사는 최근까지 중국 동북 삼성에서 현지 브로커 등이 탈북민을 돕다가 체포되면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벌금형 혹은 1, 2년의 형량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간첩죄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대해 기밀정보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익저해 등으로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안보와 국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중국 당국이 의도할 경우 언제든 간첩죄로 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안이 엄중할 경우 무기징역과 사형도 가능하다고 명시해 탈북민 구출에 직접 관여하는 브로커들 사이에선 중개비가 목숨값이 되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 브로커 A씨는 5일 VOA에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중국 당국이 탈북민 구출을 미중관계 악화와 직결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다 체포돼 형법 318조인 불법 월경 조직죄로 거의 5년을 복역한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김 3.18 파트너스 대표는 중국인 미국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대표는 26일 BOA에 자신이 체포됐을 때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이후로 미중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면서 중국 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이 보복 대상이 됐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들이 그 저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그 저 그 저기 뭐야 전부 다 다 추방당하는데 그 나는 지금 미국에서 그때 대만에다가 무기를 팔았거든요. 네, 무기를 대만에다 팔았다는 그 보복성이었어요. 자기들이 그러더라고. 당신 정부가 거기다가 저기 뭐 대만에다가 무기를 팔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김 대표는 당시 자신과 같은 감옥에 복역한 한 싱가포르계 기독교인은 조선족과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수감됐었다며 반간첩법 시행으로 많은 선교사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탈북민을 돕는 한국인들과 조력자들이 이런 정치적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보기로 탈북민들을 돕는 한국인들을 간첩활동 혐의로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는 그러면서 본보기 처벌은 북한과 중국이 공유하는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억류된 채 북송 위기에 처한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은 향후 북한에서 본보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중국에선 반간첩법으로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이 본보기 처벌을 당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시작되는 거라서 김정은의 패턴을 보면은 이것도 시범 케이스로 몇몇은 이제 반공화국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시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그 중국도 이런 간첩 혐의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탈북 단체로서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그 무게감이 다르고
단체 관계자들은 또 김정은 정권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간첩 혐의로 장기간 억류하고 있듯이 시진핑 정권도 이런 간첩죄를 적용해 기독교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 선교단체 관계자는 26일 BOA에 중국 내 탈북민 긴급 구출을 위해 한국에서 단체 관계자들이 돌아가며 중국을 방문해 지원했다면서 하지만 반간첩법 시행을 계기로 계획을 모두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훈 목사는 반간첩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결국 탈북민 구출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코로나로 오른 구출비용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탈북 비용이 어디 단체는 뭐 2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이러는데 이게 간첩죄가 적용되고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 호나마나 이제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자꾸 손을 떼려고 할 테고 뭐 인신매매로 들어가는 거하고 간첩으로 들어간 건 사안이 다르니까요. 올 사람은 많아지고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면 당연한 게 이제 비용 문제잖아요.
탈북 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동북 삼성에서 동남아 지역까지 이동하는 중개 비용은 코로나 이전엔 미화 $2,000 안팎이었지만 이후 $15,000 안팎으로 대여섯 배가 올랐습니다. 탈북민을 가장 많이 구출한 중국계 브로커 중 한 명으로 알려진 B 씨는 26일 BOA에 구출 비용은 한때 18만 위안, 미화 $25,000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9,000 정도를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도 우리 올해만 지금 한 20명 데려왔는데 대단하네요. 하기 엄청 바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부끄기면 적어도 7년 이상 상대되란 말입니다.
B씨는 그러나 상황이 다소 개선돼 올 상반기 탈북민들을 구출할 수 있었지만 반간첩법 시행으로 동료 대부분이 일을 꺼리고 있어 암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반간첩법은 탈북민을 말살하는 초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 의원은 이 법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며 중국은 탈북민을 인권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문제로 취급하고 있어 탈북민 관련 활동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브로커 활동 등을 안보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해 구속, 최대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브로커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탈북지원단체뿐 아니라 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거나 북중 국경 지역의 동향을 파악해 외부에 전하는 인권단체, 언론인들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북정보 유입활동을 하는 정광일, 노채인 한국지부장은 BOA에 북중 국경에서 정보를 북한으로 보낼 때 장소 등을 증거로 촬영해 후원자들에게 보낸다면서 이젠 접근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현지 자력자들이 그러더라고. 좀 제발 위험한 일은 좀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러죠. 형량이 그만큼 높으니까.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북중 국경 지역을 수십 번 오가며 접경 지역 북한 주민들의 생활 등을 촬영해 사진집 여러 권을 냈던 한국동아대 강동환 교수는 반간첩법 시행으로 이런 시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정말 그냥 그 간첩법 그거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행위인 거고 그거를 중국 당국이 뭐 많게는 뭐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연 지금 한중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 정부가 뭐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인 마찰까지 빚어가면서 뭐 자국민을 보호할 것 같지도 않고 네, 또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그 입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봐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활동들을 중단해야 되는 위기다라고 봐야 되겠죠.
강 교수 등 대북 소식통들은 또 한국에서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북중 접경 지역을 다룬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들, 학자, 언론인들도 향후 중국에 입국 뒤 간첩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을 장기간 봉쇄 중인 김정은만이 중국의 반간첩법을 달가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반간첩법 관련 여러 우려와 관련해 지난달 정례 브리핑을 통해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어 중국은 법치주의를 전면 추진하고 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BOA에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같은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is time to consider civil society action, international civil society action, perhaps boycotts.
북한과 달리 중국은 국제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할 때란 겁니다. 스칼렛 총장은 미국 기업들, 미국 시민사회가 깨어나야 하고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유럽연합은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추가 발사 계획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외교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미 국무부가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5일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5일 서해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에 탑재됐던 위성체 만리경 1호 주요 부품을 인양했고 미국과 한국은 공동조사 결과 만리경 1호가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즉각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달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발사를 논의한 것에 불만을 나타내며 군사정찰위성발사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과거 북한에 나포된 미국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 반환을 촉구하는 문구를 2024년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을 통해 푸에블로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하원의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제출이 지난달 30일 종료됐습니다. 5일 하원 새치기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관련 다수의 안건이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그레고리 스튜비 공화당 하원 의원은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문구를 명시하자는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의회는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푸에블로호를 미국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문구입니다.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11개월 뒤 승조원 82명과 유해 항구를 미군에 송환했지만 선박은 돌려주지 않은 채 평양 대동강으로 옮겨 반미 선전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법안이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의결된 적은 없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의회가 매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안건은 상대적으로 의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인 참전용사들의 공훈을 인정하는 문구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자는 안건도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하원 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이 수정안에는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인 참전용사들이 뛰어난 성적으로 공훈을 세웠다는 의회의 인식을 표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했지만 북한도 관련 적국 중 한 곳으로 명시한 수정안들도 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 소유 기업이 미국 항구의 운영 혹은 관리 계약을 맺은 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시 훌레한 하원 의원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제재 대상인 나라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 수출 혹은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훌레한 의원은 공화당의 담베이컨 하원 의원과 함께 중국, 북한 등 적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벨라루스 기반의 우려업체로 간주되는 기관 및 단체가 미국인 혹은 해외에 있는 미국 시설을 겨냥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국가정보국장실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안건도 공화당 존 제임스 하원 의원 주도로 제출됐습니다. 그 밖에 인도태평양 영내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 방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해당 정보 공유 관련 보고서 제출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안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유지 방침, 북한 위협에 대비한 본토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방부 고위관리가 한일 관련 방위공조 노력과 미한이 3국 방위공조 증대 방안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방을 강화하고 우리 전투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좋은 법안이라며 중국 그리고 우리의 적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준비되고 능력을 갖춘 치명적인 전투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a good bill that will strengthen our national defense and provide for our warfighters.
상원 군사위도 지난달 23일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했으며 현재까지 공개된 법안 요약 본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반도 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의회 보고 및 통제를 지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군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어 상원과 하원이 최종안에 합의하면 다시 상하원 표결에 붙여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으로서 공식 효력이 생깁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기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특히 군에 대한 지원 수준과 지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국가안보 및 방위 관련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는 한편 병력 수준과 무기체계 획득 그리고 군사작전에 관한 정책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관련 법 중 하나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추진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이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평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The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이 제안하고 수정한 계획은 합의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정부가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수질, 어류, 퇴적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을 희석하는 공정은 새롭지 않다며 일정한 양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을 방류하는 것은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주변 국가의 우려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이며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그 점에서 자신 있다며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객관적인 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 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해 부문별 중간 보고서를 냈고 4일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30쪽 분량의 보고서는 기본 안전 원칙에 대한 평가, 안전 요구 사항의 일관성 평가, 오염수 모니터링과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 시설 내 안전관리, 방류 절차 등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수행되는지를 평가하고 일본 당국이 이를 제대로 규제하고 감독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IAEA는 그러면서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종합보고서를 전달한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처리수를 책임 있게 방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일본과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방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 뒤 7일에서 9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IAEA 보고서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 1차장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IAEA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것이 정부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우리 자체 지금 검토 작업이 2년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걸 최종 발표를 드릴 때 IA 보고서에 대한 심층 분석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야당인 민주당은 5일 IAEA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4일 웹사이트에 올린 입장에서 IAEA 보고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급하게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IAEA 보고서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부적이나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일본 측에 핵 오염수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내년 파리 패럴림픽 대회에 참가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다만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 선수들을 예선 대회에 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CP는 5일 내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 패럴림픽 대회의 문이 북한에게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IPC의 필립 도워드 미디어 국장은 북한의 패럴림픽 참가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참가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패럴림픽 대회에 참가하기를 바란다며 우리로서는 더 많은 국가가 참가할수록 더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IPC는 그러나 북한이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참가국과 마찬가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출전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워드 국장은 패럴림픽 대회 참가를 위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22개 패럴림픽 종목에는 모두 각기 다른 예선 절차가 있다면서 그 절차는 한 국가가 패럴림픽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선수를 예선전에 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IPC는 북한은 어떤 종목에 출전할 것인지, 각 경기에 선수를 등록할 것인지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관련 정보는 향후 각 예선 과정을 통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2024 파리 패럴림픽 출전권이 걸린 각 종목별 국제대회 예선전에 아직까지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계 패럴림픽은 IPC가 주관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애인 국제 스포츠 대회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에서 올림픽 폐막 직후 열립니다. 내년 파리 패럴림픽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런던 하계 패럴림픽에 사상 처음으로 수영 종목에 림주성 선수가 출전했고 이어 4년 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에 원반 던지기 송금정, 육상 김철웅 등 두 명이 출전했습니다. 또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도 노르딕 스키에 마유철, 김정현 두 선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2020 도쿄 하계 패럴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지만 IPC는 북한의 도쿄 패럴림픽 불참과 관련해 별다른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2023 IPC 선수포럼 행사 참석자 한국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내년 파리 하계 패럴림픽을 통해 국제 무대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파슨스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출전을 희망한다며 북한이 평창대회에 참가했고 남북한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적극적인 참가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스위스의 비정부기구가 또다시 북한을 인도적 지원 접근이 매우 어려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어떻게 당국의 엄격한 신종 코로나 대응으로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CAPS가 북한을 올해 상반기 기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에 제약이 매우 높은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ACAPS가 5일 전 세계 80여 개국의 인도주의 지원 상황을 분석한 인도적 접근 개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해 두 차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ACAPS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약이 극도로 높은 나라와 매우 높은 나라, 비교적 없는 나라 등 6단계로 분류합니다. 북한이 속한 매우 높은 나라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튀르키예, 리비아 등 18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접근이 극도로 높은 나라에는 에리트레아와 미얀마, 나이지리아, 예멘 등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북한은 인도적 필요 존재의 부인과 서비스 및 지원 접근 제한, 환경 내 물리적 제한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3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가 내 이동 제한과 인도주의 활동 방해 부분에서는 2점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엄격한 국경 폐쇄 조치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켰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더욱 감소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0년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을 북한에서 철수시켰다며 그 결과 2022년 유엔의 대북인도적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90%나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로 대북 인도 지원 환경이 완전히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it's just changed the relationship in the humanitarian area.
뱁슨 전 고문은 국제기구 직원 등 모두가 북한을 떠나면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 물자 분배를 감시하는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됐다며 앞으로 이를 복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인 룩셈부르크와 바하마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구가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 자금 관련 고위험국가로 유지키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유럽 룩셈부르크의 국가금융감독기관 CAA가 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자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CAA는 4일 금융기관에 발송한 회람을 통해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 국가로 지목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체제에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결함이 계속 존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과 자금 조달로 인한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체제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관할권 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관계 및 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강화된 경계 및 감시 조치를 적용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룩셈부르크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미 카리브의 연안 국가인 바하마 금융감독위원회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결정 직후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의해 고위험으로 분류된 북한 같은 국가는 강화된 실사를 받게 되며 해당 국가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자금 조달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대해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고위험 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2020년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 같은 최근 결정에 따라 회원국들의 후속 조치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도 지난달 29일 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북한 혹은 이란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이나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 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중동을 방문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걸프협력기구가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 IS 격퇴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막을 내린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 IS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합회의가 몇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Those include stabilizing areas liberated from ISIS so that the group can't exploit
블링컨 장관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열악한 안보, 경제 또는 인도적 조건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슬람 국가 IS로부터 해방된 지역을 안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테러 분자와 그들의 가족을 알홀과 다른 난민 캠프에서 송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 이슬람 국가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이슬람 국가 호라산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비롯한 이 같은 위협에 보조를 맞춰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을 포함한 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In Yemen, when President Biden took office, war was raging. The country was experiencing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예멘에서는 전쟁이 한창이었다며 그 나라는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해 14개월 동안 지속된 휴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사우디는 걸프협력기구와 함께 이란의 테러와 폭력적인 민병대 지원, 공해를 통과하는 유조선 억류, 핵 확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believe that diplomacy, backed by economic pressure, by deterrence, and by strong defense.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경제적인 압박과 억지력, 강력한 국방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가 이러한 위험한 행동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부 갈등을 겪는 아프리카 수단의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수단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주도해왔습니다. 보편적인 권리와 자유는 여전히 미국의 핵심 목표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과 사우디의 파트너십을 인권에 대한 진전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사우디의 야심적인 현대화 목표와 다른 개혁 중에서도 공공생활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종교 간 관용을 확대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강력히 환영하고 지지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